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중간에 들어있는 8개의 내러티브 중에 이제 7번째 내러티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3번째. 그죠? 전반부 3번째는 야이로 또 혈루증 걸린 여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본문도 이 혈루증 걸린 여자와 비슷하게 수로보니게 여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설교자마다 다 좋아하는 본문들이 각각 있습니다만, 저는 사도행전에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주었던 아나니아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고, 또이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 걸렸던 여자,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본문을 펴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자, 오늘은 이 24절부터 26절에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전개가 되었는지 상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남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 당시엔 뭐 국경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철책선을 두르고 뭐 총칼을 들고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지역이 다 로마의 식민지니까 다 로마 땅인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서서 가장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한 5, 60km 정도 올라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정에 걸어가면 갈릴리 맨 꼭대기에서 뭐한 2, 3일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보다 더 멀리 가신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이 북쪽의 두로 지역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위 시간에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곳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의 대표적인 곳이 여기 나온 두로, 그 다음에 시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중해 무역을 다 독점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푸라기로 신을 신고 있을 때에 두로 사람들은 다 가죽으로 된 신을 신고 다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살던, 무역을 독점하던 곳이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그 유명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을 여기서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 각지로 수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이 여기에서 이제 기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더라. 왜이 집에 들어가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며칠 있다가 이 사건을 다 살펴본 뒤에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어렴풋이나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릴리나 뭐 남유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왔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7장인데 3장에 보시면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북쪽 지역, 이쪽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었어도 상당히 그래도 알려져 있는, 그리고 사람들도 주님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였는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본문 안에 두 가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는 25절에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딸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결혼을 했던 것 같고요. 결혼을 안 했으면 뭐 다른 남자랑 살다가 애를 낳았든, 여하튼 애를 키우는 그런 엄마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본문 안에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이 여자만 등장을 합니다. 부모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등장하지 않고요. 다른 자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다 시대가 참 묘하게 많이 바뀌어서 예전과는 달라서 결혼을 하면 다 친정 근처로 가지요. 친정 엄마가 있어야 애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 시어머니는 애를 잘 안 봐주시기 때문에 이 친정 엄마가 다 짐을 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도 여러분들은 잘 인식 못하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도 두 가정이 친정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교회 자매 두 사람이 얼굴이 활짝 핀, 잘 모르시죠? 아예 친정 어머니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애들을 봐주기 위해서. 참, 여튼 이 여자는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을 몇 살쯤 했을까요? 요즘은 마흔이 돼도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관습마다 좀 다릅니다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던 그 당시 관습은 여자들이 보통 13세, 16세쯤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린 딸을 두었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뭐 나이 많이 먹었으면 20살 안팎쯤 되는 그런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런 지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딸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는 사랑하는 딸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딸은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비참한, 이 문제로 인해서 삶이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도 이 부부가 다 의사인데 남편도 의사, 뭐 부인도 의사, 또 제 친구 그 녀석의 누나가 둘인데 누나 둘도 의사, 매형 둘도 의사입니다. 매형들은 서울대 교수예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좀 좋지가 않아요. 폐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서 앉아있기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고 한 사람이 항상 간호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항상 간호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부부가 의사니까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일단은 처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죠. 그늘이 져 있고 늘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감기 몸살이 걸린 게 아니고 이제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해결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를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 아마 있어도 차마 얘기 못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주변에 자폐증이 있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서 참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자녀를 둔 부모.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위로하기도 어렵고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저 태어날 때 받아주셨던 이모가 딸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 딸이 나중에 좀 정신이 모자라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그건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옆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참 알기 어렵죠. 이 여자도 그런 형편이었다. 두 번째로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26절이에요. 26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 이게 시리아, 보니게, 페니키아 이 두 말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 지역이 이제 수로보니게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자다, 둘 다 뭐냐면 이방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 말고 딱 한 가지로 출신 지역만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 우리나라 영화에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혜수가 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유명한 대사 하나 있죠. 나 이래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이쁘다 안 이쁘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딱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이방 여자다. 왜 이방 여자라고 하는 설명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개돼지만도 못한 불결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불결한 여자.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이방인, 개돼지만도 못한 거죠. 정결한 유대인,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방 여자이고 불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무리 목욕을 해도 유대인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취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도 유대인의 피를 다 수혈받아도 유대인이 될수 없어요. 이참 불행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미군에게 새를 주어서 미군이랑 오랫동안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군들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다 보면 제일 인상 깊은 건 뭐냐면 흑인들은 흑인 나름대로 냄새가 있습니다. 다 새카만 게 아니에요. 새카만 것도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얼마나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지 몰라요, 피부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 2층에 살던 에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교회 총동원 주일날, 전도 주일날 데리고 갔어요. 교회 선생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흑인 그 독특한 냄새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마늘 냄새가 있고. 여러분, 이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흑인 아이가 백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백인이 안 되잖아요. 마이클 잭슨처럼. 백인이 되고 싶은데 될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날 엄마가 봤던 애가 욕탕에다가 하얀색 우유를 다 받아놓고 우유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떼수건으로 자기 살갗을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흰색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그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해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랑 결혼을 하면 됩니다. 유대인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귀신 들린 딸을 둔 유부녀죠?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도망갔는지 같이 산지 모르지만, 이런 여자를 결혼해서 데리고 살 유대인 남자가 있을까요? 미친놈 빼고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약인데요.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정결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로 써 붙여놨다고요. 이방인이 출입하다가 들키면 발각되면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죽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그 이게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여자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두 번째는 이방인 여자였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여자의 상황이었고, 그게 이 여자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지껏 살면서 이 여자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느냐? 없어요. 그제 주변에 이 여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던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 가득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또이 여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점에 있어서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또 그리고 좌절스러울 때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때늘이 본문을 가까이 하고 다시 한번더이 본문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 여자는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삶이 어려워도 그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소망 두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갖고 태어난 선천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좌절하는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